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주 선명합니다. 최후의 심판에 관한 그 이야기로 알려져 있는 말씀인데요. 아주 선명한 구도로 되어 있고 따라서 우리가 그 의미를 복잡하게 헤아릴 것 없이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그 뜻을 금방 알아들을 수 있는 점이 말씀이라는 그 점에서 선명하지만 그 말씀의 뜻을 저마다의 삶과 관련시켜서 받아들일 것 같으면 저마다 그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되돌아보게 만든다는 점에서 아주 묵직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가르듯 주께서 최후의 심판을 행하실 때에 사람들 가운데 한 무리는 오른편에 또 한 무리는 왼편에 세운다고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생각하면 결코 우리의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앞부분의 말씀 34절에서 40절의 그 말씀대로 오른편에 설 수 있을지 아니면 뒷부분의 말씀 41절에서 46절에 이르는 그 말씀대로 왼편에 서게 될지 과연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께서는 오른편에 선 의인들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그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주렸을 때에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말랐을 때에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병들고 감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주었다. 이 말씀에 의인들은 반문합니다. 아니, 언제 우리가 도대체 주께서 그와 같은 고통을 겪을 때 도와드렸다는 이야기입니까? 주께서는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 반대편의 왼쪽의 사람들에게는 이와 정반대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너희는 찾아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역시 왼쪽의 사람들도 반문합니다. 아니, 우리가 주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보고도 돌보아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께서 그와 같이 고통을 받고 계신 것을 알았다면 결코 간과하지 않았을 터인데 주께서 우리 앞에 언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신 적이 있었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적이 없지 않았습니까? 하는 뜻의 반문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앞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체성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을 아주 근본적으로 묻게 합니다.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아니, 과연 어느 편에 서 있는가? 바로 이 물음 앞에 우리를 나서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의 뜻, 표면상의 그 말 뜻은 너무나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을 대하게 될 때 우리는 결코 평온해질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우리의 의표를 찌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는 이 말씀을 편하게 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우리 2000년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는가 하면 동시에 정반대로 가장 무시당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예를 들 것 같으면 초기의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중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순수한 그 신앙을 갖고 있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해석의 여지 없이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병든 자, 옥에 갇힌 자가 곧 예수님이라면 내 집 문전에서 도움을 청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면 누가 감히 그를 외면할 수 있었겠습니까? 교회가 국가로부터 공인을 받고 점차 그 상층부가 권력화되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가난한 이들의 교회로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뜻이 교회 안에 살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덕분에 교회는 가난한 이들을 돕는 기관으로서 몫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에 그 정신이 근대 이후에도 그리스도교 사회 안에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복지 제도의 밑바탕을 형성하였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교 역사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 이 말씀은 아주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그대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망각할 때 이 말씀은 무시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 많은 교회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항상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외칩니다. 그리고 저 높은 보좌 위에 계신 주님만을 생각하는 경향이 더 압도적입니다. 그러기에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의탁하는 데는 익숙하고 그 후광에 힘입어서 하고 싶은 그런 태도에는 익숙하지만 권경에 처해 있는 주와 함께 하려는 그 의지는 빈약합니다. 아니, 권경에 처한 주님이 우리 곁에 있다는 생각조차 잘 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절대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점에서 이 말씀은 철저하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들을 향하여 오늘 말씀은 선포합니다. 너희가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로 여기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세상에 보잘것없는 이들과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십니다. 동일시됩니다. 곤경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으로 주님은 우리 가운데 현존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와 더불어 주님이 현존하시는 방식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이 달리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와 같은 방식 이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볼 것 같으면 주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은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숙연한 진실 앞에 교회는 과연 어떤 태도를 취할 수 있을까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두 번쯤 들어봤고 많이 익숙한 그런 얘기입니다만 어떤 백인들이 다니는 그 화려한 교회당 앞에서 그 예배당에 들어가 보고 싶어서 배회하는 흑인을 보고 예수님이 찾아와서 툭툭 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죠? 나도 못 들어가 봤는데 네가 어떻게 들어가겠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가진 자들의 교회가 되고만 현실, 자기들만의 세계를 구축하고만 그런 현실을 꼬집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 분명하다면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개방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자신을 개방해서 낯선 세계, 낯선 사람들에게 다가서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 나설 때 교회 본연의 몫을 비로소 감당하게 됩니다. 지난 주간도 뭐 바쁜 주간을 보냈습니다만 지난주 목요일에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고 왔습니다. 오전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정의평화위원회 회의를 하고 또 그 회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점검하고 의논을 했습니다만 회의 중에 지금 당장 아픔을 호소하는 이들에게 격려 지지 방문이라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이 제기돼서 곧바로 회의를 마치고 광화문 광장에 나섰습니다. 마침 입시날 가장 추운 바람이 매섭게 겨울바람이 부는 날 가장 먼저 찾아간 현장은 한국도로공사 노동자들의 농성 현장이었습니다. 반쪽짜리 합의에 동의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까지 노동자들이 정당하다고 판결을 해줬지만 그 소송 당사자들은 우선 고용하겠지만 소송에 아직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은 나중에 판결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소송 당사자가 아닌 사람들은 배제를 해버린 이런 합의에 대해서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 아니 똑같은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똑같이 직접 고용되는 게 옳다라고 외치면서 농성하는 노동자들의 현장입니다. 일부는 김천 본사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또 일부는 서울 광화문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법 큰 천막이었지만은 또 농성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들어갈 수 없어서 찬바람에는 그 길거리에 앉아서 어려운 사정을 들었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왔습니다. 한기총이 아닙니다.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왔습니다. 하고 물론 여러 차례 이렇게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아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그래도 목사님들이 나타나니까 이분들은 절박한 마음으로 아, 이 종로구청에 와서 맨날 이거 허물 치우겠다고 하는데 좀 뭐라고 좀 해주세요. 에서부터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최대한 저희가 관계 여로에 호소를 하겠습니다.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또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자리에 서서 함께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마음을 뜻을 전하고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스스로의 마땅한 권리를 요구하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그렇게 힘든 사회 바로 지금 우리 사회의 실상을 다시금 확인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발길을 떼는데 바로 옆에 또 한 천막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중지를 요구하는 농성 현장이었습니다. 제주도에서만 외쳐서 안 되니까 서울까지 올라와서 단식을 하면서 농성하고 있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제주도는 한국 현대사에서 끊임없이 희생제물이 되어온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4.3의 상처가 아직도 깊게 남아있는 터에 이미 해군기지가 들어섰고 이제는 주민의 다수의 의사에 반해서 어떤 필요성 때문인지도 불분명한 제2의 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대화의 과정이 막혀있는 현실이 안타까웠습니다. 단지 하나의 예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을 대표하는 표본과도 같은 그런 실례가 아닐까요? 마침 그 다음날 제주도 의회에서 최소한의 공론화 절차는 밟겠다 하고 결의를 한 바람에 그 다음날부터 그 단식하던 분은 단식을 멈추고 제주도로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한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 우리 사회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사례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민의를 제대로 수렴하는 정상적인 절차가 미약하고 그래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만 하는 현상들이 만연해 있습니다. 조금 더디더라도 서로가 만족할 수 있고 서로가 동의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가는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너무나 미숙합니다. 그 자리에서도 연대의 뜻을 밝히고 또 함께 기도하였습니다만 우리 사회의 실상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넘어간 저녁 7시 광화문 광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연합기도회가 열렸습니다. 일찍이 예정된 그 자리였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저는 말씀을 나누는 그 역할을 맡았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그로부터 5년 반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사건의 진실 규명도 되지 않았고 어떤 형태로든지 관련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촛불민의로 탄생한 새 정부가 출범한 이후 저는 마침 또 바로 그 즈음에 안산에 가서 함께 그 가족들과 함께 우리 교우들도 함께 동행을 했었죠. 말씀을 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아 이제는 진실이 규명될 것이다 하는 기대를 갖고 있었지만 그로부터 다시 2년 반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기대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4일, 일찌감치 예정된 14일 그 광화문에서의 마지막 기도회를 예정하고 있던 중에 지난 11월 6일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꾸리겠다고 발표했고 마침내 11일 공식 출범하였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날 14일 기도회에서는 예은이 아빠 유경근 씨가 증언을 하면서 절규를 했습니다. 맥박이 뛰는데도 시신 취급받아서 결국 죽음에 이른 동빈이가 임동빈 학생이 만들어진 마지막 기회다. 그 진실이 드러나지 않았더라면 검찰이 이렇게 나섰겠느냐. 그 마지막 기회마저 우리는 헛되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절규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참사가 일어난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참사의 진실 규명이 5년 반이 넘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사회는 그 놀라운 일을 그야말로 경악할 만한 일들을 끊임없이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형태의 그런 일들이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놀라운 일도 전혀 놀라지 않게 되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04명의 고귀한 생명이 한순간에 쓰러지고 게다가 일상적인 그 사람들의 그 일터는 어떻습니까? 그 생명이 한순간에 쓰러진 세월호에서 희생당한 고귀한 생명보다 6배가 많은 6배 달하는 또 다른 고귀한 생명들이 매년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49년 전 1970년 전태일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1년 전 김용균 군의 비극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사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가 과연 정상입니까? 이런 사회가 그런 비극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이 사회는 절대로 정상이 아닙니다. 생명을 소중히 해야 한다는 가장 당연한 진실이 가장 소홀히 여겨진 결과입니다. 우리가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것은 그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무슨 원한의 감정 때문에 보복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아야 그리고 그 관련된 사람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이 사회를 바로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교회가 서야 할 자리, 오늘 그리스도인이 서야 할 자리, 그곳은 아픔이 있는 그 현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현장을 찾아 나서고 그로부터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저 사회적인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적 요청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은 마땅한 그 신앙적 부름에 우리가 응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 요청에 신실하게 응답하는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신앙의 정도에서 벗어날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가 먼저 우리 스스로가 그 누구든 그 어떤 조건에 처해 있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세상을 향하여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눈길을 돌리고 마음을 쏟는 진정한 선교적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사가 그 현장을 쫓아다니는 것, 그 현장을 쫓아다니는 목사 역시 잘못될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감히 잘못되지 않는다라고 자만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른 영광을 탐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아픈 현장을 쫓아다니는 목사가 잘못될 가능성은 훨씬 낮습니다. 제가 쓸데없는 짓 하고 다닌다고 하지 마시고 뛰어다니면 팍팍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격려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령 우리가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자괴감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지향이 그렇게 열려 있으면 우리가 바라는 바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을 보면서 때때로 회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때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것인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부조리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가? 회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이루어질 것인가? 이 절망스러운 현실을 보면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믿음이 부질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회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시에 그 순간 동시에 우리는 정반대로 다시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그 믿음이 없었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흉악해지고 얼마나 더 삭막해졌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의에 대한 믿음, 그것도 오늘 말씀이 얘기하는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사람들 가운데 현존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그 믿음이 지금까지 지켜져 왔기에 세상은 길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의 진실을 새기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